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감사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하나님을 존귀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데 동시에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는, 편애하시지 않고 너희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그네로 살 동안 하나님 두려워해라.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실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를 과연 심판하시냐? 심판하신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우리에게도 무슨 심판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친밀한 관계도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지 나사로와 부자처럼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자녀로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고 매라고 하고 채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징계가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8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죄를 막 즐기고 있어요. 가만 보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딸이 죄에 막 탐닉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봤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고귀한 분일수록, 아버지가 훌륭한 분일수록 아버지는 죄짓는 아들, 딸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죠. 최근에 영국 정치학자가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평전을 썼습니다. 정치가는 잘 존경을 못 받습니다. 특히 당대에서는.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중에 한 사람 바로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별명이 난민의 어머니라는, 난민의 어머니.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명문 라이프치 대학 물리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집안의 자랑이었죠. 집안에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논문은 이 영문으로 된 학술지에 다 실렸습니다. 굉장히 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의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어서 앙겔라 이 사생활은 막 엉망이었습니다. 27살에 막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가정이 다 깨지고 혼자서 빈집에서 불법으로 막 거주하고 막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앙겔라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너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안겔라 잘 지내죠? 할 때마다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버지만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법 거주하고 있는 딸한테 찾아갔습니다.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너 왜 모르느냐? 아버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피가 맺혔어. 막 꾸짖었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니까. 자기 딸 아니라 보십시오. 누가 거기 찾아가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교인들이 알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들 잘 지내지요. 하나님이 막 미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죄하고 뒹굴고 있고 죄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죄 가운데서 막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시니까 그걸 보는데 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자녀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 아버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두 남녀가, 이 부부가 숨어있어 덜덜덜 들고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수치와 공포가 뒤섞여가지고 나무 뒤에서 막 덜덜덜 들고 있는 이 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내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아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니 지금은 이 에덴 동산을 누비면서 말이죠 연애의 폭포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만물을 통치해야 할 너가 왜 나무 뒤에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느냐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외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는 것은 상상외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값비싼지 몰라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이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듭니다. 이 다 누릴 수 있는데 나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오그라들어요. 이 죄가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냥 보고 계시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빼앗지 않는 대신에 동산을 몰수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징계였습니다. 생명 그대로 주셨습니다. 동산 바깥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 딸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풍성한데 온 동산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존재인데 나무 뒤에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공포와 수치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너 잠시 나가 살아라. 동산에서 나가 있어라. 여러분 죄의 특징은요. 뺏어가는, 다 뺏어갑니다.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죄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죄는 처음엔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러는 사이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육신도 건강도 영적으로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죄가 무서운 거예요. 다 빼앗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가고 있으니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차이 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섰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황금 같은 궁전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불타버린 데서 불에